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막 미국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그 최첨단 항공모함 전단이랑 구축함들을 중동 해역으로 쉼없이 들이밀고 있잖아요. 하늘에 레이더 돌아가고 미사일 날아다니고 아주 살벌한 상황인데요.
네네, 봤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죠.
진짜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이 거대한 군사 충돌이 과연 전면전으로 번질지 아니면 멈출지를 결정하는 그 최종 변수가요. 무슨 극초음속 미사일의 타격 능력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바로 여러분이 매일 출퇴근길에 지나치는 동네 주유소의 기름값이라고 합니다.
아, 그게 진짜 핵심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결국 유권자들의 그 주요 영수증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 이게 2026년 6월 현재 이 혼탁한 전쟁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약간 기가 막힌 역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총알이 오가는 1차원적인 전투가 절대 아닙니다. 군사력, 뭐 글로벌 물류, 그리고 양국의 아주 복잡한 국내 정치가 한데 엉켜서 돌아가는 그런 다층적인 강압 전력의 현장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에서는 이 기이하고 복잡한 충돌의 이면을 좀 낱낱이 해독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엄청나게 쌓아두고 핵심만 뽑아냈거든요.
네, 팩트 위주로 철저하게 준비했죠.
최근 로이터랑 AP통신의 현장 보도, 미 재무부의 제재 내역, 중부 사령부 전술 문서, 그리고 국제 에너지 기구 시장 데이터까지 아주 싹다 펼쳐놓고 그 논리 구조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시원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중립성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 방송에서 양국의 정치적 서사나 뭐 이란의 주권 방어가 맞다, 미국의 질서 수호가 맞다, 이런 도덕적 명분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공된 문서들의 교차 검증을 통해서 이 전략들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만 아주 객관적으로 파헤칠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상황 그 자체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게 저희 미션이니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최근 뉴스를 보면 미국의 드론 요격부터 뭐 이란의 해안 레이더 타격 주전까지 연일 불기둥이 솟고 있단 말이에요. 당장 내일 총력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인데 막상 교전 수칙이나 양측의 움직임을 보면 뭔가 묘하게 선을 지키고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게 정확히 AP와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언론들의 심층 분석이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현재 상황을 전면전으로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불안정한 휴전, 그 제한적 충돌이 교대로 반복되는 성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선언된 총력전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네. 전쟁의 중심축이 이미 단순한 군사적 타격전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갔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동맹기지 관리, 각국의 국내 정치, 그리고 무엇보다 에너지 시장으로요. 양측 모두 전면전이라는 버튼은 누르지 않고 대신 상대방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러면 양국의 최종 목표가 완전히 다를 텐데요. 미국은 당연히 빨리 끝내고 싶어 하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압도적인 군사력이랑 경제 제재를 동원해서 이란에게 감당 못할 비용을 아주 순식간에 부과하는 겁니다. 속전속결로 이란의 강압 능력을 마비시키고 어떻게든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고 오려는 거죠.
반대로 이란은 미국의 가장 큰 무기가 그런 빠른 비용 부과라면 이란의 해법은 시간을 그냥 한없이 질질 끄는 거겠네요.
맞아요. 정규군끼리 정면으로 붙어서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건 이란 수뇌부도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그래서 이란은 승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목표죠. 철저한 장기전, 즉 버티기에 들어간 겁니다.
와, 버티기요.
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글로벌 경제의 목줄을 쥐고 끊임없이 리스크를 만들면서 그걸 지렛대 삼아 제재 완화나 뭐 동결 자선을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링 위에서 펀치를 날려서 상대를 KO 시키는 복싱 경기가 아니라 뭐랄까, 두 사람이 얼음물 속에 푹 잠겨서 누가 숨을 더 오래 참느냐, 그런 아주 가혹한 인내력 테스트 같네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딱 그렇습니다.
근데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산소통도 훨씬 크고 체력도 압도적으로 빵빵한 미국이 도대체 왜이 테스트에서 이란을 단번에 물 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미국의 그 압도적인 강점이 특정 조건에서는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는 거대한 비용 청구소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미국의 전략을 먼저 좀 들여다볼까요?
네. 재무부 제재 이야기가 자료에 아주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미 재무부가 현재 경제적 분노라는 아주 살벌하고 직관적인 이름의 전방위 제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무역 통제가 아니에요. 이란의 전쟁 수행 자금줄을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는 건데 그 타겟이 과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이란이 우회 통로로 엄청나게 활용하는 디지털 자산거래소 그리고 그림자 금융망을 정밀하게 타격하고 있거든요. 블록체인상의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서 뭐 드론 부품을 사오는 결제망 자체를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전쟁 비용을 이란의 재정에만 집중되도록 강제하는 아주 고도의 전략이죠.
와, 하늘에선 장거리 정밀 타격으로 군사시설 부수고 네트워크 상에선 달러 줄, 코인 줄을 다 끊어버린다. 이론상으론 진짜 빈틈없는 입체전이네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쓰는데 왜 흔들리는 거죠?
이게 바로 비용의 비대칭성이라는 치명적인 함정 때문입니다. 그 대서양위원회의 최신 분석 자료를 보면 중동 해역에 배치된 미국의 요격 전력들이 겪는 피로감이 수치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비용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길래요?
이란이 날려보내는 자폭 드론 하나를 만드는 데는 약 2만 달러면 충분합니다.
네, 2만 달러요?
그런데 미국이 그 조잡한 2만 달러짜리 드론 하나를 공중에서 박살내려고 쏘는 뭐 패트리엇이나 스탠다드 요격 미사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한 발에 최소 200만 달러에서 만패는 400만 달러까지 갑니다.
잠깐만요. 2만 달러짜리 날파리를 잡으려고 200만 달러짜리 최첨단 미사일을 쏜다고요? 타격률이 100%라고 쳐도 이번 교전이 벌어질수록 이란보다 미국의 방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타들어가는 구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돈도 돈이지만 요격미사일 재고가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수량 제한도 있겠죠?
네. 그리고 군함들도 탄약을 보충하고 배를 정비하려면 끊임없이 로테이션을 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완벽한 방패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미군의 군수 지원 한계를 매일매일 시험하고 있는 셈이에요.
와, 진짜 모순이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물리적 비용보다 미국을 진짜 숨막히게 하는 정치적 약점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저희가 동네 주유소 영수증 이야기 했었죠.
아, 네. 이 부분이 진짜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 워싱턴 의회 정치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 더미 읽으면서 눈이 번쩍 뜨인 수치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미 하원에서의 표결 결과 215대 208이었습니다.
네, 루이터와 AP 보도를 통해 알려진 그 표결 결과야말로 현재 미국의 딜레마를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대통령의 전쟁 지속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하원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통과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은 쌩쌩할지 몰라도 정치적인 산소통은 이미 바닥에 나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원리가 참 기가 막혀요. 중동에서 긴장이 길어지면 당연히 국제유가가 출렁이지 않습니까? 유가가 오르면 당장 미국 유권자들이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네, 기름값 오르면 다 오르니까요.
그렇죠. 유권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화가 나면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선거나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전쟁 피로감을 호소하고 결국 대통령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아이러니의 극치네요. 세계 최강의 항공 해군력을 쏟아붓고 디지털 자산까지 틀어막고 있는데 정작 의회 투표 한 번이랑 마트의 물가, 주유소 기름값이 최고 사령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물리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니.
완벽한 정리입니다. 미국이 감당해야 하는 진짜 무서운 비용은 적군의 미사일이 아니라 자국 유권자들의 분노인 거죠. 그리고 이란은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군사적으로 열세인 이란 입장에서는 어떤 카드로 미국을 계속 괴롭히는지 시선을 이란 쪽으로 좀 돌려봐야겠네요.
네. 이란은 미국의 딜레마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규군 전면전 대신에 혁명수비대를 앞세운 비대칭 전력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브루킹스와 미국 외교협회 포럼에서 공통으로 지적한 중요한 전술적 개념이 하나 등장해요. 바로 공중 근접 영역이라는 겁니다.
공중 근접 영역이요? 그러니까 저 높은 하늘에서 전투기들이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지형지물에 바짝 붙어있는 그런 구역을 말하는 건가요?
아, 아주 정확합니다. 지면이나 해수면에 정말 바짝 붙어서 비행하는 저고도 영역이죠. 이란은 첨단 스텔스기 같은 걸로 미국의 방어망을 정면 돌파하려는 헛된 시도는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하고 딴 걸 쓴다는 거군요.
네, 대신 아주 저렴한 소형 드론이랑 순항미사일들을 이 낮은 하늘로 벌떼처럼 날려보내는 거죠. 지형의 굴곡이나 파도 뒤에 숨어서 날아오면 미국의 고성능 레이더도 탐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완벽한 제공권을 쥐었다고 믿었던 미국이 정작 자기들 발밑에서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그 싸구려 무기들을 막느라 그 비싼 요격 자산을 허공에 낭비하게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상대의 가장 단단한 방패를 가장 저렴하게 갉아먹는 전술이죠. 하지만 이란이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는 사실 드론이 아닙니다. 이런 관련 뉴스에 항상 등장하는 그 지명, 바로 호르무즈 해협 카드가 있죠.
아, 호르무즈 해협. 이건 뭐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이란이 수세에 몰리면 거기 길에 깔고 완전히 봉쇄해버릴 거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CSIS 분석을 보면 그게 아주 흔한 오해라고 지적합니다. 이란은 절대 그렇게 무식하게 완전 봉쇄를 하지 않아요. 완전 봉쇄는 전 세계의 분노를 사서 압도적인 다국적 군의 보복을 부르는 자살행위라는 걸 본인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럼 봉쇄를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위협을 가하는 건가요?
대신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을 구사합니다. 아주 애매한 수위를 유지하는 건데 지나가는 상선들을 무작위로 세워서 검문하거나 헬기를 띄워서 위협 비행을 하고 가끔 대리 세력을 시켜서 상선 근처 바다에 소형 드론을 떨어뜨리는 식이죠.
아,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란은 글로벌 물류라는 아주 거대한 고속도로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는 게 아니네요. 대신 톨게이트 구석에 저격수를 딱 숨겨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나가는 트럭 타이어를 아무거나 펑펑 쏴서 터뜨리는 거군요.
와, 정확합니다.
도로는 멀쩡히 열려있는데 기사들은 무서워서 운전대 놓고 보험사는 통행료, 아니 해상보험료를 기하급수적으로 올려버리는 딱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타격은 최소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심리적 공포와 물류마비를 일으키는 아주 영리한 도박이죠. 해협 리스크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작동하면서 이란에게는 미국을 압박하는 최고의 협상카드가 되는 겁니다.
야, 진짜 머리 잘 쓰네요. 근데 잠깐만요. 이란도 결국 버텨기 장기전인데 자기들도 타격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외부로는 이렇게 교묘하게 미국을 괴롭혀도 제재 때문에 돈은 마르고 내부적으로 엄청 골마 터지고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이 장기전은 이란 체제 내부에도 어마어마한 출혈을 강요하고 있어요. 장기화될수록 이란 정부도 경제 파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통제하나요?
그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시위 조직용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끊어버리는 광범위한 인터넷 셧다운을 아주 빈번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터넷 차단 비용이 오히려 이란의 남은 경제활동마저 마비시키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살을 깎아먹으면서 버티는 거네요.
네, 이란 역시 미국 못지않게 내부의 압력 솟이 폭발해버릴 위용을 안고 줄타기를 하는 중이죠.
양쪽 다 각자의 시한폭탄을 안고 있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톨게이트의 저격수,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교란작전 하나가 도대체 우리 일상에, 내 지갑에 어떤 나비효과를 일으키길래 양국이 이토록 살얼음판을 걷는 걸까요?
국제에너지기구, 즉 IEA의 최신 3월 보고서가 그 충격파를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해줍니다. 전쟁 전만 해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하루에 무려 2천만 배럴의 원유가 빠져나왔습니다.
2천만 배럴이요? 감도 안 오는 주자네요.
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이란의 회색지대 전술 때문에 해운 보험료가 급등하고 선주들이 통항을 기피하면서 이 거대한 원유 흐름이 순식간에 급감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IMF와 주요국들이 이에 대응하려고 무려 4억 배럴 규모의 비상비 축류를 시장에 쏟아붓는 초강수를 뒀어요.
4억 배럴의 비축류를 풀었다고요? 그러니까 지하창고에 비상용으로 묻어둔 기름을 헐었었다는 건데 당장 급한 불은 끄겠지만 창고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어떡합니까?
브루킹스 연구소의 분석이 바로 그 섬뜩한 지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임시 완충 장치인 비축류가 점점 소진되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비선형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수직 상승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패닉 바잉이 겹치면서 폭등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되면 해운 보험료 폭등에 물류 차질까지 더해져서 한국, 일본, 중국, 유럽처럼 에너지를 수입해 쓰는 국가들은 산업 기반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 가격표에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중동 바다 위에서 드론 요격 한번 벌어지는 게 글로벌 해상 보험료를 올리고 그게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우유 가격표, 퇴근길 영수증 숫자를 바꿔버리는 철저한 인과관계입니다.
정확합니다.
양국 모두 이 치명적인 경제적 나비 효과를 뻔히 아는데 자칫하다가 완전 통제불능 상태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군사적 긴장감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건가요?
전문가들이 쓰는 확전의 사다리라는 모델로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낮은 외교적 마찰부터 최고조인 6단계 전면전까지 있다고 칠 때 현재 양국은 해상 마찰인 2단계와 대리 세력을 동원해 서로를 찌르는 4단계 사이를 불안하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6단계 전면전 꼭대기까지 간 건 아니네요, 다행히.
네, 서로 인내력의 한계를 시험하고는 있지만 6단계가 가져올 공멸은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분석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양국의 의도가 아닙니다. 바로 오판이죠.
오판이요? 계산을 잘못한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이란이 날린 소규모 공격 드론 하나가 궤적을 잘못 틀어서 우발적으로 미군 사상자를 대규모로 냈다. 이 상황을 가정해보죠. 그럼 미국 대통령은 국내 여론의 엄청난 압박 때문에 곧바로 압도적인 보복 타격을 지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 그럼 이란도 막고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까 또 사활을 걸고 반격할 거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주 작은 전술적 실수 하나가 상호 확전의 늪을 만들고 양국 수뇌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6단계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엄청난 위험성이 잠복해 있는 겁니다.
아, 양쪽 다 치명적인 결과를 뻔히 아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파국을 맞을 수 있다니 진짜 아찔하네요.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저희가 이 방대한 자료들을 쭉 해독해봤는데 향후 30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이 상황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엔 당장 전면전으로 폭발할 가능성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적 해상 마찰과 간접 협상, 그러니까 아주 불안정한 제한적 휴전이 계속 병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싸움의 최종 승패는 적을 얼마나 많이 파괴했느냐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승패를 가르나요?
누가 먼저 서로 체면을 지켜주면서도 자국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아주 설득력 있는 명분, 즉 출구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양쪽 모두 빠져나갈 구실을 간절히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결국 출구 찾기 싸움이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탐구한 내용이 단순히 뭐 지구 반대편의 먼 나라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청취자 여러분도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군사적 타격, 경제 지표, 그리고 국내 정치의 표계산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아주 복합적인 현대 안보의 단면을 생생하게 확인했네요.
네. 단순히 총알과 미사일만 무기인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동의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현대의 전쟁은 총알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주유소의 가스 가격, 의회의 투표율, 심지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셧다운을 통해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교란 전술도 미국의 인내력도 결국 글로벌 공급망과 인플레이션 그 자체를 무기로 삼고 있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만약 오늘날 전쟁의 무기가 글로벌 물류와 물가 그 자체라면 역으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란 뭐 거창한 조약 같은 게 아니라 그저 물가와 물류가 흔들림 없이 안정된 상태, 내 통장 잔고가 무사한 상태를 뜻하게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저 먼 중동 바다의 톨게이트에서 벌어지는 분쟁이 당장 내일 우리 마트 장바구니를 위협하는 이 서늘한 연결고리, 이 묵직한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